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켰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말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남궁이라고 하는 씨를 가진 그 한 병장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구원을 달라 그러지 말고 10원을 달라 그러지 그러냐 그런 비웃음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농담으로 들릴까요? 왜 이 말이 귀천으로 들릴까요? 그것은 사람들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 그 진정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저 콧노래나 부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참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오늘 본문의 말로 말하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암과 같은 난치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처럼 인생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런 가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고통이든지 어떤 문제 상황이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들은 다 사실은 죄로 인해서 초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까지 중국 수천성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이제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인류 3분의 1이 기아 때문에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인구 3분의 1이 이렇게 굶고 혹은 굶어 죽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고루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농작물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기는 원하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것들을 나눠주면 가난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가만 보면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손으로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살기 편한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을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알코올과 마약 중독, 섹스와 도박, 그리고 폭력과 살인으로 인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도둑질과 약탈, 그리고 각종 사기 사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악하니까 옛날은 좀 나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유광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과거 시험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 시험을 치러서 벼슬에 이르는 그런 일을 포기하고 어떤 일을 했느냐? 부잣집 자제들을 위해서 시험을 대신 치러주고 그 돈을 너무 많이 받아 먹었던 사람이 바로 유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박민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인지 장이 서면 장에 가가지고 납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 납을 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주어요. 그러면 멀리서 보고 있다가 그 준 그 사람에게 슬쩍 다가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은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찾은 사람, 이것을 나한테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백냥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다가 에? 내가 이 은을 내어놓으면 백냥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면 백냥을 달라고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박민배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아, 그런데 내가 오늘 마침 지폐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옆에 들러리를 쓴 사람들이 뭐라고 부추기느냐 하면, 아니 당신 찾으면 백냥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이 사람이 백냥 주라고 막 강압을 합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은을, 은이 아닌 그 납을 주었던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 혹시 돈 없냐고. 이게 원래 이 한 500냥 가는 건데 당신 혹시 돈 없냐고 그래요. 그러면 나 10냥 있다 그래요. 혹은 뭐 20냥 있다 그러기도 하고 뭐 100냥도 있다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원래 500냥짜리인데 그것만 받고 내가 대신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10냥을 주고 혹은 100냥을 주고 500냥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납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뭐지요? 그것은 은이 아니라 납이었습니다. 이런 사기 사건이 조선시대에 횡행했다라고 역사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요즘 시내 나가보시면 서점에 그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불신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조차 사실은 사람들에게 좀 조심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차를 타고 하다가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 줘도 사람들 잘 받아먹지 않습니다. 이뿐입니까? 유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당부해요?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말을 신신당부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은 이것만이 아니지요. 이런 불신 사회로부터 이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것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자연까지 저주를 받아서 자연이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이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밤과 낮이 계속 그 질세대로 바뀌어서 그리고 햇빛과 비가 고루 임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먹고 살 만한 그런 세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과 홍수로 때로는 지진과 화상 폭발로 많은 인명이 죽고 다치는 때로는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평생 별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가? 그분에게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어른들이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지요. 무슨 기도 부탁을 합니까? 봄날 좀 따뜻한 날에 좋은 날에 기도하다가 자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지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한 친구 목사님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팔순이 지났는데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님을 논산에서 모셔와서 간병을 하는데 그 아버님을 간병하면서 정신은 있으시니까 이전에 자신의 기저귀를 채워주시고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셨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아무 힘도 못 쓰고 누워있는 그런 상 가운데서 똥 오줌을 받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인생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경험했노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봄날에 자는 듯이 가십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인병원에 가보십시오.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빌립보 간수가 이야기했던 바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언제 종교를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물론 상황들이 다양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자신의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을 때 그때 신을 찾게 되고 그때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을 찾지 않는데 그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답답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정말 답답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 보십시오. 누가 전해주는 그런 말이라도 좀 듣고 그 문제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주어진 삶의 여유를 즐기는 데만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얼마 전에 보령 앞바다에서 해변까지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어 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갑자기 해일이 닥쳐서 그 사람들을 다 물로 끌고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런 쾌락, 일시적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 일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기회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는 것은 그것은 마치 해일이 닥쳐올 줄도 모르고 해변가에 장난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이 앞으로 닥쳐야 될 나에게 닥치게 될 문제가 뭔지를 정말 안다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형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 상황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는 질문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리든지 아니면 극단적이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면 특별히 불치병 가운데 걸리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삶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용하다라고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을 보고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뭡니까?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하다는 점쟁이도 의사도 판사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겪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구원받은 사도 바울조차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 법을 섬기지 못하고 그 법을 오히려 위반하고 많은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이 겪고 있는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살인과 폭력과 가난과 도둑질과 간음과 모든 죄들은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지진과 해일과 또 기근과 가뭄과 같은 이런 모든 자연재해들도 사실은 다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그런 재해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토네이도의 길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아도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혈통으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처음에는 다소 애매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후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 어디인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신자에 의해서 은삼십에 팔리실 것까지 성경은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가?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과 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과 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양을 나로 봐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모든 죄가 이 양한테 전가된다,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이 내 대신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제사제도라 혹은 대속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 문제가 양과 소가 죽는다고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와가지고 양 몇 마리 내어놓고 그저 용서해 달라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이런 면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죽은 양과 소가 인간의 죄 문제를 실제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흠없는 양과 소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래서 죄범한 내 대신에 양과 소가 가리키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야만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쭉 읽어나가시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과 소를 이야기하다가 양과 소는 실제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6절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0편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30쪽입니다. 시편 40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않는다 그래요. 이것은 제사제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요. 주님께서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주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않는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 키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사제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다. 구약 성경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1032쪽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그와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리고 또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나타나지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 말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얻은 그 영혼의 추수를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은 신자들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로서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친히 지고 십자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첨가된 그 이후에 첨가된 그런 예언서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확증이 되었지요. 어떻게 확증되었습니까? 1947년에 사해 북서쪽에서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려서 양을 찾으러 갔는데 동굴을 만났습니다. 양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는가 하면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성경 사본이 가득히 들어있었습니다. 그 사본에서 많은 성경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부 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와 시편과 이사야서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이런 것은 예수님 오시기 250년, BC 25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 두루마기가 발견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까지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하게 일러줬는데 그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인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약속을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여러분들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똑같이 성장하고 발육했습니다. 심지어 지식까지 자라났습니다. 이거 정말 신비한 일이지요. 전지하신 분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율법사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희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도덕군자나 철학가가 아닙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이 아니에요. 그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에덴 동산으로 찢겨나간 그런 집 나간 아이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영국의 한 철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 철도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리를 들었다가 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리를 가리켜서 무슨 다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가면 옛날에 용도다리라는 게 있었지요. 배가 오면 들렸다가 배가 지나가면 다시 이렇게 내리는 다리. 도개교라 그러나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근데 철도를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올려질 때는 배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내립니다. 다리를 이렇게 내리는 중인데 저쪽에서 철단은 달려오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저 다리 끝에 아이 하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아이가 올라가서 장난을 치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연방 기차는 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철도가 열차가 오다 그냥 강 속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이 내린 것입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철도 공무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왜 사표를 냈는가 물었습니다. 잘 근무하는데 자기가 아이를 하나 죽였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이 철도 공무원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바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집어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라, 이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교회나 병원을 나타내는 심벌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구호단체, 적십자사, 심벌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난과 병과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관들에게, 기관들이 왜 심벌로 십자가를 사용합니까? 희생 없이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죽을 죄가 많아서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들어드릴 수 있지만 시험 강의상 하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당하는 그 재판의 과정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판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신문해봐도, 아무리 그 사람을 살펴봐도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어린 시절에 뭘 했고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제자들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여러분들 아무리 성인군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사업을 한다든지 그분과 함께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납니다. 아, 이 사람도 사람 냄새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느냐 하면 성경 구약을 보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절대로 하나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미친 사람 아니고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럼 저는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 되지요. 이단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열두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였던 사형 집행관도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가능하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 그렇죠? 꿈에 나타날까 봐 싶어서.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죄를 지고 죽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양심이 편하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 하면 네가 죽어야 될 죄를 죽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편할 텐데, 이 사형 집행관은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제가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으세요? 남편을 믿으십니까? 아내를 믿으십니까?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자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남편을 완전히 믿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아내를 완전히 믿어보신 적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 되신 여러분들, 아이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세요? 그 정도의 실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인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정직하게 그런 질문을 하면 나는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허물투성이에요.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저러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으면 도닥거리다가 기분 나쁘면 확확 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들, 이런 인생들을 믿고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허무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인격을 믿으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투성의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반복해서 수백 차례 수없이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명백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AD와 BC로 잘랐습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삽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이것보다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거를 못 믿으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뭘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임진왜란을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 임진왜란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1592년에 일어났다는 거 다 믿지요. 유교 믿지 않습니까? 유교 다 믿지요. 어떻게 믿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것을 직접 목격한 저희 아버님이나 안장노님이나 이런 어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 기록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곡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은 신세대들은 좌경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북에서 남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남쪽이 북한을 공격했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왜곡과 오류가 많습니까? 방금 일어난 일인데도 그래요.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생각들, 인간의 과학과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방식 여기에 쩌들어가지고 내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박사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이 증언을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명백한 사실이 있으면 믿으셔야죠. 눈에 증거를 들여대고 보여주는데도 못 믿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세상 종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지요? 네가 참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종교의 종교관, 그 구원관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신론 세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신론. 범신론이 뭡니까?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다 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신이 됩니까?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를 열심히 닦고 참선을 행하면 네가 곧 부처가 될 수 있다. 네가 곧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신론으로는 구원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와 똑같은 인간이 신이라 하는데 나와 똑같은 신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도 인간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신론이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디이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신론. 이신론은 뭡니까? 이 천주주 만물을 창조한 신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자기 혼자 째깍째깍 하는 것처럼 신은 세상만 만들어 놓고 노터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원리를 따라서 세상은 굴러가도록 되어 있다고 만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신론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 하는데, 그 이신론의 대표적 종교가 뭐냐? 모슬렘이죠. 이 모슬렘도 초월하는 신은 있긴 한데 기독교처럼 그 신이 세속세계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바깥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식이 뭡니까? 모슬렘의 구원받는 방식이 금식과 구제와 그 다음에 일평생 한 번은 성지를 순례해야만 되는, 그래서 수만 명이 때로는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성지 순례가 일어나면요 수천 명 수백 명이 밟혀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죽잡고 그 성지에 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는 다 자력 구원론입니다. 다 보십시오. 네가 열심히 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자기를 얽어매고 그래야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그것이 곧 해탈이요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과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 두 가지 종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일조로 다 보시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다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도 사조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낙관주의, 실존주의, 회의주의, 철학적 사조가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건물 더미에 깔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조대원이 그 사람에게 가야 되지 그 사람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 문제 가운데 얽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장이를 찾아가는 것이고 용하다라는 철학관에 그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간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로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영생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를 신뢰하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말은 내 자신의 힘과 행위와 내 자신의 무엇으로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결단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악습이 있습니까?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끊어집니까? 왜 안 끊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작심삼일입니까? 왜 연초가 되면 계획이 나는데 계획을 이루지 못합니까? 이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그 친절한 팔로 우리를 안아 올리시도록 네 자신을 그리스도에 그냥 내어맡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정도로 신이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렇게 돌을 따고 난 다음에도 뭐라 그랬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아서 불교 설화에 나온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산보다 많아서 나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신적 존재,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존재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죄의식이 더 충만해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처럼 가까이 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였습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이미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부터 그 구원을 선물로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얻어놓으신 구원을 믿음의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세와 심판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듣기 싫어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내세와 심판을 싫어하지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실력이 명백하게 드러날 그런 좋은 찬스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내세와 심판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책망받아야 될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이상한 것이나 믿는 그 무지한 자들이나 믿는 그런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내용이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과 내세는 있다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동그란 거예요. 지구 저편에는 대륙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륙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별 외에는 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별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옳은 줄로 생각하시면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부인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미국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면 미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세를 부인하면 현세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세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부인하면 방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심판과 내세를 부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10원을 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세와 심판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없다고 가정하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있다고 가정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없으면 그뿐이죠, 그때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보험을 드십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 희박한 가능성, 그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가능성 때문에 보험까지 드는데 왜 내세와 심판을 믿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창조주 빚어진 존재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향한 모든 일에 대해서 셈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떨어지셨습니까? 부모로 도왔잖아요. 부모는 어디로 도왔습니까? 그 부모의 부모로 도왔습니다. 그 부모의 부모는 어디로 도왔습니까?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 도왔겠지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겠습니까? 최초 인간은 누구로 도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도왔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가는 곳마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도 성경에 곳곳에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인류의 3분의 1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6.25가 남한이 북한을 침범했다 그거는 믿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아니 앞으로 삶의 기회에 예수의 소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타는 듯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시렵니까? 어떻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고통을 당하시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면 지금은 즐거워도 여러분들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그림처럼 화면처럼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자와 함께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떨어뜨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지옥을 그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옥이 우리에게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첫째 날은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그분이 이 천주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별로 가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선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들고 신뢰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고집들을 주께서 벗겨주시옵소서.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이성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참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그 고귀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된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